32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또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절 말씀에 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한 왕이 나타난다는 말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라는 설명인지 아니면 장차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강림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지가 해석의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구약 성경의 해석은 그렇게 이중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이라고 하는 말은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면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한 사건을 말하지만 그것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사건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는 일로 그렇게 늘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과 모든 제도들이 다 장차 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보여주는 미리 예표와 같은 사건들이고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한 좋은 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기적으로 보면 혼란했던 그 유다 왕국의 역사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북왕국이 망하고 이런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나라의 평화를 회복해줄 좋은 왕이 다스리게 된다는 것인데 학자들은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다가온 국난을 잘 극복해내고 외세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자신이 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로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등장으로 여기에 묘사돼 이렇게 완벽한 통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후에 그도 여러 가지 실책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불러들이게도 되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완벽한 통치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해석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잘 수습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 보이는 한 사건일 뿐이고 먼 미래에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먼 미래 예언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왕이 나타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왕은 공의롭고 방백들은 정의롭다 했습니다. 위에 있는 왕이 정의롭고 공평하면 아래에 있는 방백들도 정의롭고 공평할 수밖에 없죠.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윗물이 맑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윗물이 맑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아랫물이 맑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우물을 보시면 위에는 흙탕물이 많이 일어나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정화되어서 맑은 물 흘러가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윗사람 너무 탓하지 말고 정치인들 너무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위에 있는 왕은 공의롭고 방백들은 정의롭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추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는 새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는 많은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되고 또 좋은 지도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났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위기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혼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거나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는 그런 어려움이 역사 속에 생겼을 때그 어려움으로부터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세상 지도자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늘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도자, 주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수 있도록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그래서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가중되고 할때 우리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를 3절, 4절 말씀에 몇 가지로 말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했습니다. 눈과 귀가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바르게 사태가 잘 보이지 않고 바른 말 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좋은 지도자는 바른 눈과 바른 귀를 가진 사람이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에서는 또 지도자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또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보시면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된다. 올바른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직한 말을 하게도 바른 지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눌한 말솜씨와 같이 뭘 말하는지 깨닫지 못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에는 보시면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치켜세우고 우둔한 사람을 훌륭한 인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부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사로운 인정과 뇌물과 이런 것이 횡행하면 능력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을 똑똑하다고 세상에 선전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사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이렇게 의로운 판단이 가능하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게 되고 또더 나아가서 사회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회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존귀한 것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죄인인 죄의 덩어리일 뿐 인생이 뭐 그렇게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내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 오신 주님이 계시니 질그릇 나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나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이고 우리 육신이야 썩어 나중에 진토가 될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거쳐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했습니다. 계획하는 것보다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고 좋은 일을 마음에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의 생각 속에 악을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세상에 누를 끼치고 여러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계획부터 선해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부터 아름다워야 하고 그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그런 내용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앉고 서는 자리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앉고 서는 자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악에 동참하게 되고 죄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지 않습니까? 앉고 서는 자리가 분명해지는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그 길에 서서 존귀한 길로만 나아가는 명예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안일한 여인들 그리고 염려 없는 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왕을 보내서 이 당시 역사를 잘 수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혼란한 시기에도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잃을 것이 많고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한몸 지키는 것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귀족층의 부녀자들을 말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에서는 그 사회 귀족들, 남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던가 하면 9절 말씀 이하에서는 귀족 분녀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 이런 여성들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안일한 여인들, 염렴 딸들 그렇게 말했는데 나라에 전쟁이 생기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마음의 불안감도 많이 생기지만 자기의 야성을 잘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보호를 잘했던 그런 힘 있는 가정의 부녀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는 나는 괜찮다고 해서 희희 낙낙하지 말고 함께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면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다 이게 다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혼란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돈 벌질 공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시기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간절한 부르심이고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어려운 일을 바라보고 혼란한 일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마음의 걱정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걱정이나 분노의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진 마음으로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우리가 믿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안일한 사람들이 이럴 때에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수포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는 마음으로 뉘우쳐 애통히 기도하면 그 결과는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민족에 허락해 주시기 오늘도 눈물겨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이 나라 위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